오늘 저희가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1장 말씀입니다. 여러분께서 요한복음을 함께 찾으시면서 1장 40절부터인데요. 성경을 펴시면서 우리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0에서 42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그분을 따른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더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니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가 그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오매 예수님께서 그를 바라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나의 아들 시몬인즉 게바라 부르리라 하시니 게바는 번역하면 돌이라. 아멘. 주님, 이 아침에 저희로 하여금 한 자리에 모여서 영원하신 분, 전능하신 분, 무한하신 분, 그 영광의 하나님을 우리가 높여드리고 또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전적으로 주님께만 향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또한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넘치는 기쁨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제가 사람들을 예수님께 연결시켜주는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사람들을 예수님께 연결시켜주는 자,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안드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드레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예수님의 그 열두 제자 중에서 가장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다, 이렇게 보통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든지 첫 번째가 된다는 것, 1등이라는 타이틀을 갖는 것은 뭐 굉장히 특별한 거죠. 안드레가 일단은 그런 의미에서 좀 특별합니다. 안드레라는 이 이름의 그 이제 의미, 우리말로는 안드레 그랬는데 영어로는 이제 앤드류 이렇게 되어 있고 아마 이게 헬라어 발음이 우리 발음하고 더 가까울 거예요. 안드레아스인가 아마 제가 그렇게 기억하는데. 그래서 이 이름의 의미는 남자다운 그런 뜻입니다. 남자다운. 그러니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안드레는 좀 소극적이고 뭔가 좀 얌전할 것 같은데 이름의 뜻은 남성다운, 남자다운 그런 뜻입니다. 예. 그리고 이 사람은 어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굉장히 남자다웠을 거예요. 여성스러운 그런 모습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에 접한 그 벳세다라는 도시에 살던 그 어부였습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그 지도를 이렇게 눈 감고 이렇게 한번 떠올려 보시면 이렇게 이제 아래쪽이 예루살렘이고 저쪽 위쪽에 가야 이제 그 갈릴리 호수가 나와요. 저 위쪽으로 북쪽으로 가야. 그래서 그 갈릴리 호수가 굉장히 넓어서 그게 바다라고도 불렸습니다. 호수인데 바다라고도 불렸어요. 그 호수의 이제 그 주변에 여러 이제 도시들이 형성되어 있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벳세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벳세다라는 이 도시에 사는 그 이제 어부였는데 안드레는 이제 성경에서 소개될 때 혼자 이렇게 독립된 이름으로 나오기보다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라고 이렇게 호칭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베드로의 형제다.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보다는 누군가,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더 뛰어나기 때문에 베드로에 묻어서 나오는 사람으로 이렇게 이제 소개가 많이 돼요. 베드로의 형제였다 그러니까 형제는 영어로 이제 brother인데 brother 그러면 우리말로는 형인지 동생인지가 구별이 안 가요. 우리는 그게 딱 떨어져 있잖아요. 형, 동생. 이거는 이제 남자 사이에서 이제 나이의 순서에 따라서 많으면 형, 적으면 동생 이렇게 되는데, 영어에서는 이거를 이제 elder brother 또는 younger brother 이렇게 지정해주지 않는 한, brother만 가지고는 이게 형인지 동생인지가 구분이 잘안 가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안드레가 더 동생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정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안드레와 베드로는 일단은 형제인데 한 집에 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장모가 언급이 돼요. 베드로의 아내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하는 그 표현이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일단 결혼했어요. 그러면은 결혼한 베드로와 안드레가 같이 한 집에 살았다면 그 당시에 그 유대인의 관례상 이제 동생이 형보다 먼저 결혼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형이 아니겠냐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혼한 형 집에 이제 장모님도 모시고 사는데 그 집에 이제 같이 사는 그런 이제 동생이었던 거로 이제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다가 또 안드레는 그 침례자 요한의 제자였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침례자 요한의 제자였다. 그러니까 결혼한 베드로보다는 자기의 어떤 믿음의 소신을 따라서 어떤 선생님의 특별한 제자가 돼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거는 총각이니까 더 자유롭지 않았겠냐. 또 이렇게도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안드레가 이제 동생인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원래는 이 안드레가 침례자 요한의 제자였다. 그 얘기가 이제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요한복음 1장 35절에 또 다음 날 요한이 자기 제자들 중에 두 사람과 함께 서 있다가 예수님께서 거니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니 그두 제자가 요게 지금 35절에 나오는 요한의 제자예요. 그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그러니까 침례자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0절에 가서 보면 요한의 말을 듣고 그분을 따른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드레는 침례자 요한의 제자였는데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안드레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서 뛰어난 제자, 두드러지는 제자로 소개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에 세 사람을 꼭 대동하시는데 거기 안드레는 빠져 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꼭 이런 식이에요. 야고보와 요한은 서로 형제고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인데 그런데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렇게 하지 않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하고 안드레는 빼놓고 이렇게 이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17장에서 그 이제 몸이 얼굴이 이렇게 변화되시는 그 변형산에 올라가실 때도 세 사람만 데려가세요. 또 마가복음 5장에서 회당장 야이로의 그 죽은 딸을 고치러 가시는데도 세 사람만 데리고 가세요. 그 달리다 굶 하는 거 있잖아요. 또 마가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실 때도 세 사람만 데리고 가세요. 그래서 안드레는 그렇게 특별하게 두드러지는 사람은 이제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안드레에게 장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안드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연결시켜주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렇게 두드러졌다는 것입니다. 안드레의 독특한 역할이에요. 복음서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그래서 안드레가 누군가를 예수님께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경우가 세 번이 등장합니다. 예. 그때마다 굉장히 좋은 열매들이 있는 것을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자기 형제, 일단 형이라고 하십시다. 자기 형 시몬 베드로를 예수님께 이제 연결시켜 준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안드레는 먼저 침례자 요한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사모하고 경건하고 정말 주님의 일에 열심히 있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런 성실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자 요한의 제자가 되었는데 굉장히 좋은 학생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침례자 요한이라는 사람의 사역 자체가 뭐냐면 본인이 두드러지는 게 아니라 장차 오실 메시아, 자기 뒤에 오실 메시아의 사역을 준비하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메시아가 오시면 어떻게 등장하실 것이며, 그렇게 만약에 그분이 등장하시면은 너희는 다 그분의 제자가 돼야 된다. 뭐 이렇게 가르쳐 놓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침례자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왔을 때 침례자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은 제가 주님께 침례를 받았어야 하는데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체성이 굉장히 분명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가르칠 때에도 메시아 자기를 가르친 게 아니라 메시아에 관해서 가르쳤을 것이고 메시아가 오시면은 우리 모두가 다 그분의 제자가 되는 게 마땅하다. 늘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그분이 등장하신 거죠. 그래서 보라, 세상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고, 그랬을 때그 가르침을 평상시에 잘 받았던 좋은 학생이었던 이 안드레는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간 것이 침례자 요한을 배신한 게 아닌 거라는 거예요. 자기 옛 스승을 배신하고 새 스승한테 이렇게 자기 이권을 따라서 쫓아갔다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오히려 그 이전 선생님한테 너무 잘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이제 실천하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이제 따라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 안드레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서 예수님을 보니까 이분이야말로 정말 메시아이신 거예요. 참고로 아까 이제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서도 보면 메시아라는 단어가 있고 이제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있을 때 의미는 똑같은 겁니다. 언어가 다른 거예요. 메시아는 구약 성경의 언어인 히브리어인 것이고 그리스도는 신약 성경의 언어인 헬라어인 것입니다. 그 언어만 다르지 의미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1장 41절, 거기를 요한복음 1장 41절, 거기를 이제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에서 41절을 보시면 자, 그가 이제 안드레죠.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니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가 그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오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오매. 그러니까 먼저는 자기가 확신했던 거예요. 이분이야말로 메시아구나.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뭘 했냐면 이 자기가 확신한 사실을 자기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열심을 다해서 설명하면서 설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을 직접 손을 잡아 끌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아, 이게 안드레의 특징인 거예요. 참으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굉장히 참 본받을 만한 참 부러운 그런 성격인 거예요. 일단은 자기가 먼저 아주 확신했습니다. 확신에 찼어요. 그리고 나서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메시아야.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바로 그 그리스도셔.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분. 그분이셔. 내가 그분을 만났어. 그러니까 형도 한번 같이 가보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일단 소개하고 그다음에 이제 손을 잡고 같이 데려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이 베드로, 그러니까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이 베드로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탁 보시더니 너가 시몬이구나. 너 앞으로 너 내가 이름을 이제 돌쇠라고 할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돌이라 우리말로 표현하면 돌쇠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굉장히 이제 베드로는 우직한 사람이면서 그야말로 이제 다혈질이고 이제 뭐 그런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이제 성경에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 사람이 큰 일을 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저는 이렇게 이제 조금 이렇게 막 뭐라 그럴까요? 막 우락부락 이렇게 이제 하지는 못하는데 성경에 보면은 그 우락부락 남성다운 사람이 큰 일을 해요. 베드로가 그렇죠. 야고보와 요한, 우레의 아들들이라는 별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얌전한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저도 이제 그런 캐릭터들이 좀 부러운데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열두 사도들 중에서 늘 첫 번째로 이름이 언급됩니다. 성경에서 이름이 언급될 때 그 순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유대인의 문화나 우리나라의 문화나 좀 비슷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를 높여줄 때 누군가를 높여주고 할 때 이름을 제일 먼저 이렇게 언급하고 또 이제 서열 또는 이제 장유 유서 뭐 이런 것도 거기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 제자들의 명단이 성경에 몇 군데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마태, 마가, 누가, 사도행전 이렇게 나오는데 나올 때마다 베드로는 첫 번째 언급입니다. 또 열두 제자 중에서도 이제 아까 이제 세 명을 주로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셨다고 했잖아요. 그 세 명 언급할 때도 첫 번째로 나와요. 예. 또 예수님이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제자들과 함께 가셨을 때 그때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제자들이 여차여차 대답했을 때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그 고백이 나왔을 때에 비로소 예수님께서 교회를 언급하십니다. 그래서 신약 교회에 대한 언급이 이제 베드로의 믿음 고백 이후에 나오게 된다는 말이죠. 베드로는 또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그 예수님의 그 양들, 내 어린 양들이라고 표현하신 그 양들을 먹이는 사역을 위임받는 대표자로 이렇게 또 언급이 됩니다. 물론 베드로만 그걸 받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대표자로 그것을 받아요. 또 이 베드로는 이제 그 신약의 교회가 형성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책인 사도행전에서 전반부의 주인공입니다. 사도행전 28장 중에 전반에 있는 그 12장까지의 내용과 13장부터 28장의 내용이 주인공이 달라요. 앞쪽의 주인공은 베드로예요. 그러니까는 사도행전은 지금 유대교에서 교회로 넘어가는 과도기를 다루는데 베드로는 그 유대인들의 사도로서 교회 초기 시대 때에 그 큰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13장부터가 이방인의 사도로 불림을 받는 이제 바울이 이제 주인공으로 나오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베드로는 성경 전체에서 정말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베드로 전후서도 쓰죠. 성경도 쓴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사도행전 2장에서 한번 설교했는데 3,000명이 회심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가보면은 베드로가 이 모태에서부터 걷지 못한 채로 태어난 사람을 걷게 하는 그런 또 표적을 보여요. 사도행전 9장에 가서는 사람을 살립니다. 도르가라고 하는 이 신실한 여자 이 자매가 죽었는데 베드로가 그 여자를 살립니다. 정말 굉장한 사람이지요. 물론 이제 사람이 굉장하다기보다는 이제 주님이 위대하신 건데 어쨌든 굉장히 큰 쓰임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러한 이 베드로는 로마 가톨릭이 이야기하듯이 어떤 로마 교회의 초대 교황 이런 건 아니에요. 그거는 가톨릭이 만들어낸 허구예요. 그들은 자기들의 그 교황 제도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제 베드로를 거기다 갖다 끌어안쳤어요. 근데 그 성경은 그런 걸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훌륭한 사람이에요. 정말 우리 믿음의 선조로서 굉장히 정말 위대한 사람이에요. 이러한 베드로가 있을 수 있도록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안드레예요. 그게 안드레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안드레는 침례자 요한의 이 제자였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가르침을 굉장히 잘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안드레는 침례자 요한의 사역의 열매 중에 열매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사역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메시아인 것을 확신했고 자기만 그 사실을 아는 데 만족한 것이 아니라 자기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그 사실을 전해서 그리고 전하는 데에만 그친 게 아니라 강권해서 그 사람을 끌어다가 예수님께 연결을 시켜주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훌륭한 사람인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 결과는 너무너무 놀라웠다는 것입니다. 이 안드레가 또 예수님께 연결시켜주는 사람 중에 또 누가 있냐면 그리스 사람들이 있어요. 요거는 성경에서 굉장히 짧게 언급되기 때문에 이걸 이제 지나치고 넘어가거나 또 기억 못하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요한복음 12장에 한번 가서 보시면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명절에 경배하러 올라온 사람들 가운데 어떤 그리스 사람들이 있더라. 그러므로 그 사람들이 갈릴리의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님을 뵙기 원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다시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께 아뢰니라. 예, 요런 이야기가 거기 딱 삽입이 돼 있단 말이에요. 자, 이 얘기를 조금 이해하려면 예수님의 초림 사역이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처음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의 메시아로 오신 거예요.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가 바탕이 되지 않은 채 예수님이 뭐 나를 위해 죽으러 오셨지 그거부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메시아로 오신 거예요. 일단 그 부분을 명확히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 사역은 유대인에게 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특별히 이제 사도라 칭하시면서 이들을 이 하늘의 왕국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내실 때 마태복음 10장 5, 6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이방인들의 길로도 들어가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어떤 도시로도 들어가지 말며 오직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마리아는 반만 유대인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반은 이방인이에요. 피가 섞였어요. 혼혈족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순수한 유대인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반만 유대인인 사람들에게도 가지 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 쪽으로도 가지 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만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초림 사역이 유대인들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 마태복음 15장에서 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이렇게 가셨을 때 거기 어떤 가난한 여자가 이제 예수님께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 자기 딸이 마귀가 들려서 마귀에게 시달림을 받고 있는데 제 딸을 좀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찾아와요. 이 여자가 가나안 여자라고 그랬습니다. 수로보니게 가나안 여자다. 그러니까 이방인인 거예요. 이방인,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와서 예수님께 간청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어지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 요청을 거절하세요, 처음에.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여자가 이제, 예수님이 이제, 개들에게 그 이제 그 음식을 주는 게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했을 때이 여자가 굉장히 위대한 믿음 고백을 하잖아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기를 정말 개만큼이나 낮췄을 때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이제 그걸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어쨌든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요 요지를 보면은 예수님의 초림 사역은 유대인에게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중에 어떤 이방인, 지금 여기 나오는 그 그리스인, 그리스 헬라 똑같은 말이에요. 이 헬라인, 그리스인을 만나더라도 예수님이 이들에게 눈길을 안 주시는 거예요. 별로 관심을 안 가져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몇 명의 그리스인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좀 만나기를 원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명절에 경배하러 온 사람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명절은 지금 그 문맥상 보면은 유월절인데, 유월절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에 그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사람이라면 이방인이라도 그냥 이방인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인 경우라고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에게는 모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1년에 세 차례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 사람들은 개종한 유대인이었을 가능성이 이제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관심을 안 가지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 사역이 거기에 맞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들은 복음에 관심이 있고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신 것에 대한 어떤 궁금증이 있어도 감히 예수님을 이렇게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근데 굉장히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죠. 굉장히 간절한 마음이. 그랬을 때 이제 좀 누가 좀 주선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찾아간 사람이 누구냐면 빌립입니다. 빌립한테 가서 우리를 좀 예수님과 좀 연결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런데 빌립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빌립은 자기 혼자서 그걸 할 수가 없다고 판단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판단한 것이에요. 그래서 누굴 찾아가냐면 안드레를 찾아가는 겁니다. 자, 이걸 볼때 안드레는 평상시에 사람들을, 이 성경에 기록된 것 말고도 평상시에 사람들을 이렇게 예수님께 연결하는 것이 좀 수월했던 제자인 것으로 다른 사람들도 인식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안드레를 찾아와서 이런 상의를 했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두 사람이 같이 예수님께 가서 여차여차 말씀을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 뒤에 실제 예수님과 만났는지는 성경에 기록은 하고 있지는 않아요. 아는데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러한 상황에서까지도 이 헬라인들의 요청을 거절하시지는 않았을 거다.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아까 그 가나안 여자, 수로보니게 여자의 경우에도 굉장히 그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매달릴 때 이렇게 들어주시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이 경우도 그렇게 해주시지 않았겠나. 그렇다면 이 유대교 개종자였을 이 헬라인들, 이 사람들도 정말 예수님을 이렇게 이제 가까이서 이렇게 뵐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서 그 삶이 이제 바뀌면서 좋은 열매를 맺지 않았겠나. 우리가 그렇게 충분히 추정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 안드레가 누군가를 예수님께 연결시키는 경우는 이제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오병이어 사건, 소위 오병이어 사건이라고 하는 그 사건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일단 마가복음 6장을 가서 보시면 이제 오빵이어 이 오빵이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마테마가 누가 요한 네 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예수님의 어떤 사역, 기적이나 어떤 사역이 모든 복음에 다 골고루 이렇게 다 똑같이 나오지는 않아요. 어떤 복음서에는 요 사건, 저 복음서에서는 뭐요 사건. 근데 또뭐 어떤 사건은 뭐 마태와 마가, 어떤 사건은 마태마가 누가 뭐 요런 식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이 사건은 정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서 마태마가 누가 요한이 다 기록했어요. 장수는 14, 6, 9, 6, 뭐 이렇게 돼요. 14장 6장, 9장 6장. 이렇게 해서 마태마가 누가 요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일단 그 마가복음 6장에서의 사건, 기록을 한번 보시면, 34절에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오사 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으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사 많은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시더라. 많은 것을 가르치셨어요. 시간이 꽤 오래 걸렸겠죠? 이제 날이 많이 저물었으므로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나와 이르되 이곳은 외딴 곳이요. 때도 이제 많이 지났으니 때가 지났다는 건 식사 시간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들을 보내어 그들이 주변 지역과 마을로 들어가 빵을 사게 하소서.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거늘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어치의 빵을 사다가 그들에게 주어 먹게 하리이까 하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가서 보라 하시매 그들이 알아보고 이르되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일단 빵이 있다 없다 이것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밥이 있다 없다 그 표현이에요. 이 사람들은 주식이 이제 빵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식량이 얼마나 있냐 이제 이렇게 물어보신 것이죠. 이때 여기 지금 다섯 개의 물고기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이 누구냐면 한 소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년을 발견해서 데리고 오는 사람이 안드레인 거예요. 그 얘기를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서 이제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으로 한번 가서 보시면 예수님이 아까 알아봐라. 너희 이 군중들 중에서 식량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알아봐라 이렇게 얘기하셨을 때 예수님은 물론 이제 미리 알고 계셨을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알아보니까 수소문을 다 해보니까 이제 그한 어린 그 소년이 이제 가지고 있는 게 전부였던 것이죠. 자, 요한복음 6장에 가서 보시면 5절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이렇게 쭉 하고 5절 6 6절, 7절, 8절인가요? 그분의 제자들 가운데 하나이며 시몬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그분께 이르되 여기 한 소년이 있는데 그가 보리빵 다섯 개와 작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무리 중에서 먹을 것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가서 알아보라. 제자들에게 이렇게 먼저 지시하신 것으로 돼 있고 제자들이 실제로 가서 알아보는 와중에 그 식량 가진 사람을, 이 소년을 발견해서 그 소년을 직접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오는 게 그게 안드레라는 것입니다. 도시락만 뺏어오지는 않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 소년, 너 이거 내놔봐 그러면서 도시락만 가져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거를 아이와 함께 이렇게 이 아이가 이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지금 거기 8절, 9절에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한 소년이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소년을 데리고 온 거예요. 예, 이 소년이 이제 요걸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 이후에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한 5천쯤 되었다 그랬습니다. 예, 이 시대에 사람을 카운트하는 건 성인 남자만 카운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늙은 분이나 너무 어린 남자에도 안 쳐요. 어린애 남자에도 안 쳐요. 여자도 안 칩니다. 오직 남자만, 장정 남자만 지금 숫자에 치는데 그게 5천 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치면 최소한 만 명이 넘어갔겠죠.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빵을 집으시고 감사를 드리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셨고 그래서 그들이 다 배불리 먹었고 그 다음에 이 물고기도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고 나눠주셨고 배불리 먹었고 그래서 배불리 먹고도 남은 것을 다 거둬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아 보니까 빵 부스러기가 12 광줄이였더라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안드레가 데리고 온이 소년, 안드레가 예수님께 연결시켜준 이 소년, 이 소년의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엄청난 사람들이 참으로 엄청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끼 식사를 해결한 문제 이상인 거예요. 그렇죠? 이 사건을 통해서 야, 참으로 이런 분이라면 정말 성경에서 우리 구약 성경에서 우리 조상들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 그분이 이분이 맞지 않겠냐고 확신한 사람들이 분명히 생기지 않았겠어요. 예. 뭐 얼마나 생겼는지는 우리가 이제 뭐 카운트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많이 생겼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런 기적들을 보면서도 이게 마음이 강팍하다고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보다는 많은 사람이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영적으로 큰 유익을 얻고 이렇게 예수님이 메시아신 것을 확신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더 합리적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라고 할 때는 꼭 12명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12명은 특별히 제자들 중에서도 또 특별히 뽑아서 사도라는 이름을 주신 사람들이 12명인 거고 나머지 제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그런 열매를 맺은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 도시락을 제공했던 이 소년은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이 소년이 이제 예수님께 이렇게 인도되어 와가지고, 이끌려 와가지고, 예수님 곁에서 자기가 싸온 도시락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그 바로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정말 굉장히 놀라우면서, 하면서 정말 이게 너무 놀라웠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 소년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빵, 그러니까 이 소년의 빵이에요. 자기의 빵을 들어서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서, 하늘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리시고 그걸 나눠주실 때 나눠줘도 나눠줘도 또 생기고 또 생기고 하는 모습을 옆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 물고기가 어떻게 불어나고 있는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 어린 아이도, 소년도 그걸 먹었겠죠, 당연히. 예수님으로부터 분배되는 그걸 먹었겠죠. 그런데요, 먹기는 먹는데 이 빵이 자기 어머니가 싸준 빵은 아닌 거예요. 어? 자기 어머니가 싸준 빵 맞습니다. 맞는데, 그 빵이 아닌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예. 예수님 손에 들려질 때까지는 자기 어머니가 싸주신 빵이었는데, 이 빵을 자기가 받아 먹을 때는 새로운 빵인 거예요. 예수님에 의해서 증가된 빵인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경험을 우리가 참 한다는 게 얼마나, 이게 참 놀라운 겁니까? 자기가 이걸 먹으면서도 이렇게 얼굴을 꼬집으면서 먹지 않았을까요? 이거 뭐야? 생시야? 생시야? 이거 꿈이야? 예? 그렇죠? 예. 정말 굉장히 특별한 경험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모두가 다 이렇게 배불리 먹고 또 남은 것을 걷어들이는데 열두 광주리에 이렇게 쌓이는 것을 볼 때, 저거 내빵 부스러기인데. 열두 광주리에 그빵 부스러기가 쌓이는 걸볼때 얼마나 신기했을까요? 그렇죠? 이 특별한 일을 경험한 이후에 이 소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훌륭한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요? 예. 이 소년이 도시락을 싸온 걸볼때 아마 부모가 같이 오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모가 같이 왔으면 부모가 도시락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께 불려온 사람은 부모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얘기가 없는 걸 보면 얘만 온 거예요, 얘만. 얘만 왔는데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이 어린애가 물론 얼마나 어린지는 우리 알수 없습니다. 소년이라고 할때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나이가 조금은 뭐 많은 청소년 정도 될수 있어요. 어찌되었건 이 아이가 혼자서 도시락을 싸들고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왔어요. 여러분 중에 저 우리 아이들 중에 저기 오늘 김밥 싸들고 여기 온 분이 있나요? 네. 도시락을 싸들고 왔어요. 그러니까는 사는 데가 좀 멀었을 거예요. 멀지 않았으면 예수님 말씀 빨리 듣고 집에 가서 밥 먹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될것 같으니까 도시락을 싸왔겠죠. 그러니까 멀리 있었을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거리가 멀었을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다는데 내가 좀 알아봐야 되겠다. 열심히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도시락을 싸들고 이렇게 왔습니다. 이 소년이 예수님 바로 옆에 서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이렇게 경이로운 경험을 했을 때이 소년이 믿음을 안 가질 수가 있었을까요? 저는 그게 굉장히, 그렇게 가정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스러운 가정은 이 아이가 정말 이 이후에 열렬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성경에는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을지라도 그 이후에 평생을 살면서 정말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그야말로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 가능성이 훨씬 많지 않겠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아이의 어머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마도 본인은 사정이 있으니까 이 자리에 못 왔을 거예요. 뭔가 굉장히 긴급한 일이 있든지 아니면 생계 때문에 올 수가 없었든지 뭐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가고 싶다고 하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도시락을 싸준 거예요. 도시락을. 너 이거 싸들고 가 하면서 보냈어요. 그러면은 갈 때, 야, 갔다가 얼굴만 보고 빨리 와 이랬으면 도시락도 싸줄 필요도 없었어요. 그런데 너 가서 충분히 듣고 와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도시락을 싸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도 보통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죠? 예. 이 어머니가 이 아들이 영적인 일에 열심을 내고자 했을 때 그것을 지지해주고 지원해줄 만큼 이 어머니도 영적인 열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어머니가 그런 건 아니에요. 모든 어머니가 그랬다면 지금 이 오병이어 자리에 있었던 모든 아이들이 도시락을 싸왔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얘만 싸왔거든요. 그렇죠? 예. 보면은 어쨌든 이 어머니도 보통 사람은 아닌 거예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이 저희 어머니께 정말 정말 감사하는 게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셨다는 게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그 어릴 때뭐한 4살, 5살 때부터 제가 이제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이제 장로교회를 이렇게 가기 시작한 것으로 그렇게 이제 알고 있는데 제가 어릴 때에 그이 주일학교 주일학교에 이렇게 갈때 어머니가 꼭 헌금을 주셨어요. 그땐 동전이죠. 그래서 꼭 그걸 가지고 가서 헌금을 하게 하셨어요. 예. 일부 어떤 애들은 그런 거 주면 이제 뭐 이렇게 오락실 가고 그랬죠. 저는 그러진 않았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런 열심인 거예요. 우리는 안 가면은, 저희 그 형제들 같은 경우에는 주일에 교회를 안 가면 혼났어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의 열심이 어쨌든 아들을 만든 거예요. 이 아이의 어머니도 그런 열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랜 시간 있을 것을 예상하고, 도시락을 챙겨준 것이고, 이런 정도의 어머니라면 평상시에도 메시아를 고대하고 경건하게 사는 그런 여인이었을 가능성이 많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아들이 이제 집에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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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얘기 좀 들어봐요. 그래서 막 얘기를 했어요. 이게 내 도시락이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막 엄마한테 막 얘기를 했더니 엄마가 딱 들으면서, 야, 대박. 야, 야, 너 굉장히 좋은 사업 아이템 가지고 왔구나. 야, 오늘부터 우리 오병이어 도시락집 요거 내면은 참 대박이겠다. 이렇게 했을까요? 그런데 관심이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 어머니가 이 아들의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겠어요. 얼마나. 그러면서 이 가족은 평생 사는 동안 그 마을에서 이 도시락 하나로 거의 1만 명분의 식사를 준비했던 아줌마로 그렇게 그냥 평생 그 얘기가 회자되지 않았겠어요? 굉장히 정말 신나고 유쾌한 그런 경험이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엄마도 분명히 예수님의 열렬한 그런 제자가 되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드레, 성경에 나오는 이 안드레는 굉장히 뭐가 이렇게 특출나게 그렇게 언급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안드레만의 독특함이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살면서 사실 우리가 다 1등이 되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인생이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사람들 보기에 이렇게 뛰어나고 두드러지고 화려할 수 있는데 꼭 그것만 중요한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역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나의 그릇의 분량이 있는 것이고 그 그릇의 분량에 맞게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해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사역, 그것의 상당량은 누구에게 공을 돌려야 되는 겁니까? 그건 안드레에게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남편분들도 형제님들이 이제 밖에 나가서 돈을 많이 벌어왔다고 해서 그 돈이 자기가 다번 겁니까? 아니에요. 가정에서 아내가 그 모든 것을 뒷받침하고 가정을 지키고 아이들을 양육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만큼의 이 어떤 소득을 올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번 것에 많은 그 공의 많은 부분은 아내 덕분인 거예요. 그렇죠? 예, 아멘.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을 할 때, 우리도 안드레 같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 중에 대부분은 사실 베드로는 못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가 지금 뭐이 나라에서 제일 뛰어난 어떤 뭐 그런 복음 전도자가 될 겁니까? 뭐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모두는 안드레와 같을 수는 있어요. 그렇죠? 누군가를 인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 최고 1등으로 써주시면 그럼 대박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올한해 사람들을 예수님께 연결시키는 것에 한번 소망을 한번 가져보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인도해 온 사람, 내가 예수님께 연결시켜 드린 그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보는 그 기쁨, 그걸 기대하면서 보는 기쁨을 한번 다 같이 누려봤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멘.